아, 오후 4시가 됐는데 아직도 아쉽네요. 아침에 있었던 브라질 월드컵 러시아전.
네, 경기 보는 내내 조마조마했었는데 남의 나라 경기 볼 때는 마음이 그렇게 편하던데 우리 선수들 뛸 때는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래도 우리 선수들 첫 경기 잘 뛰었어요.
네.
브라질 지금 계절이 겨울인데도 낮 기온이 30도 넘고 습도가 60%래요. 가만히 있어도 후텁치게 날 텐데 얼마나 열심히 사력을 다해서 뛰어다녔습니까. 정말 지치고 힘들 것 같습니다.
네, 후반전에 이근호 선수 골 넣었을 때 뭉클하더라고요. 러시아 골키퍼가 공을 놓쳐줘서 참 고마웠어요. 땡큐. 네. 거기서부터 조금 마음이 편하다가 러시아가 또 한 골 넣으니까 또 조마조마하더라고요.
네, 이근호 선수 골 넣었을 때
네.
아파트 단지가 그냥 들썩들썩했어요.
맞아요. 저도 살짝 졸았다 그 소리에 깼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고생한 선수들 맛있는 거 잡수시고 푹 쉬시면서 체력 보강 잘 하시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새벽 4시 아시죠? 알제리전 그때 다시 한번 화이팅 하자고요.
안녕하십니까. 고전일기의 명로진.
안녕하세요. 희극인 권진영입니다. 첫 곡으로는요. 코리아나의 빅토리 듣고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최고의 화제는 월드컵 러시아전이겠죠.
그럼요. 그럼요.
밤새서 응원 전하면서 경기 시간 기다린 분들도 많던데.
그러니까요. 축구공 하나에 온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 참 신기하죠. 오늘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모두 다 훌륭하게 제 몫을 잘해주었는데요. 선배님 그중에서도 러시아전에 그 MVP를 뽑는다면 선배님은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이근호 선수 아닌가요? 진영 씨는?
그렇죠. 저는 이그로 아킨 베프를 꼽고 싶어요.
누구예요?
골키퍼요. 러시아 쪽 골키퍼. 아! 이분이 참 베풀 줄 아시더라고. 저는 이분의 허점을 사랑해요.
아이고 네. 그렇구나.
네네. 네.
워낙 강슛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슛도 네. 잘해주셨고 네. 네, 틈도 있었고 너무너무 그래서 그 조화가 잘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대체로 보니까 뭐 러시아전뿐만 아니라 이 브라질이란 나라가 말이죠.
네네.
굉장히 습해요.
맞아.
습도가 많아.
끈적끈적할 거야.
그리고 웬만한 경기는 다 빗속에서 해.
아, 얼마나 힘들까.
이것도 보니까 네. 그 골키퍼들이 이렇게 쉽게 잡으려고 하지 않고 펀칭을 하더라고요.
네.
내 차더라고. 왜냐면 잘못 잡다가 이고르.
미끄러지니까.
이고르처럼 미끄러지고 골이.
이고르.
그러니까 잡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럴
워낙
같아요.
습도가 많고 미끄러져서. 네네. 어쨌든 종합적으로 우리 선수들 잘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대들 덕에 오늘 하루 참
행복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보냅니다. 고전 읽기는 언제나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50원의 이름은 샵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고전 읽기 홈페이지에도 자주 놀러 오셔서 게시판에 소감이나 응원의 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스마트폰으로 반디 어플 다운받는 법 쉽습니다. 어플 다운받는 스토어에 가셔서 반디 검색 후에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든지 고전읽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SNS 얼굴책에 고전읽기 페이지 있는 거 아시죠? EBS 고전읽기 검색하시고 오셔서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있는 권진영의 고전읽기와 함께 스튜디오 안팎의 풍경들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반디와 50원의 유료문자 샵1045로 보내주실 사연 주제들입니다. 오늘의 MVP. 오늘의 MVP. 꼭 월드컵 출전 선수들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 주변의 인물들 중에서 뽑아주셔도 돼요. 오늘의 MVP를 뽑아주세요. 예, 반디와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께 선물 드리기 위해서 퀴즈 드릴게요.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으로 사방이 적에게 포위당하여 고립되어 있거나 공경에 처한 상태를 비유하는 말로 사용되는 고사성어입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사면초가, 2번 정원초가. 웃기지 근데?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문자 샵1045와 반디를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네. 2주에 함께 읽고 계신 고전 남경태 작가의 인간의 역사를 바꾼 전쟁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전쟁은 중국의 초안전입니다. 초안전, 요거는 어떤 전쟁이죠? 그 개요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의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운 전쟁인데요. 이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에서 결국은 한나라가 승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한 제국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한 제국의 이전의 제국은 어떤 나라냐면 진나라예요. 진나라.
진나라.
그 진시황이 있었던 진. 이때는 진이 찐이라고 알려져 있었죠. 네. 그래서 이 찐이 서양에 알려진 것이 바로 진아.
찐.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차이나입니다.
아,
이 차이나라는 그렇구나. 이름을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진나라인데 진시황의 진나라인데 이 진시황의 진나라는 15년 만에 무너지고 말아요. 왜냐하면 그 진나라가 있기 전에는 춘추전국 시대였어요.
네네.
춘추전국 시대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에 각 나라가 하나씩 있었어요.
네네.
각 지역마다 특색을 살린 나라들이 있었는데 진시황이 통일하면서 어떻게 했어? 무력으로 짓밟았어.
아.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뭐야? 분서갱유.
와,
책들을 막 불사르고 유학자들을 막 묻어.
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너무 가혹한 정치라니까 사람들이 반란을 하잖아요. 아. 그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었죠. 이 두 나라 중에서 최종적으로는 한나라가 승리를 거둬요. 유방의 군대가.
아.
그래서 이제 한 제국이 그 뒤에 쭉 이어져 나가는데
사실
초나라와 한나라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장기판 위에서.
아.
그 장기판 얘기가 아, 초한 항우와 유방의 네. 전쟁부터 시작된 게 장기판 전쟁이에요. 아니,
전쟁이 얼마나 크고 유명했으면 장기판으로 남았을까요? 초한전에 관한 첫 낭독 궁금하시죠? 함께 들어보실게요.
초한전 장기판으로 남은 항우와 유방. 흔히 문명의 발상지를 네 곳으로 꼽지만 사실 넓게 보면 두 곳이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문명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류 문명은 크게 오리엔트 문명과 중국 문명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문명은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 세 곳에서 독립적으로 생겨난 오리엔트 문명은 인더스로 단절되었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는 서서히 합치면서 서쪽으로 전달되었고 이후 그리스와 로마를 거쳐 유럽 문명으로 자리 잡았다. 반면 중국 문명은 황하 유역의 중원에서 발생하여 내내 중원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한반도와 일본으로 퍼져간 것은 문명의 중심 이동이 아니라 전파와 확산이다. 초기 중국 역사에서 중원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춘추시대를 거치면서 중원 문화권은 양치강 이남까지 확대된다. 이른바 춘추 5패 중에 초, 오, 월, 삼국이 강남의 국가들이다. 또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중국은 중원 서쪽의 황하 상류까지 확대되었다. 기원전 221년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는 진이 바로 중원 서쪽에서 일어난 나라다. 도시국가 시대를 마감하고 최초의 영토국가인 진제국이 수립되면서 한족 문화권의 강역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사방은 이른바 오랑캐 지역이 되었다.
죽 서서 남준격. 진나라가 계속되었더라면 한족은 진족이 되었을 테고 한자는 진자가 되었을 것이다. 중국 민족의 고대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화폐와 문자를 통일한 것은 진시황의 위협이었으니까. 그러나 진의 통일은 불과 15년을 가지 못하니 진시황은 애써 통일제국을 만들어놓고 남 좋은 일만 한 격이었다. 진시황은 엄청난 규모의 토목사업과 분서갱유로 유명한 철권 군주였다. 그런데 이런 정치는 강력한 지도자가 재직 중일 때만 가능하다. 진시황이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 각지에서 진나라의 독재에 반대하는 반란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 항우와 유방이 있었다. 공동의 적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통일전선이 형성된다. 당시 리더는 항우의 숙부인 항량으로 그는 춘추전국 시대 전통의 제후국인 초나라 귀족 출신이다. 항량은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어렵사리 초나라 왕손을 찾아내 회왕으로 옹립하고 초나라를 재건했다. 물론 실세는 회왕이 아니라 항량이었다. 중국 역사에서는 항상 상징과 실세가 구분되는데 이는 주나라 왕실을 상징적으로 섬기면서 제후들끼리 싸웠던 춘추전국 시대 이래의 전통이다. 변방의 하급관리였던 유방은 자기 지방에서 소규모 반군을 일으켜 활약하다가 항량에게 가담했다. 기원전 208년 항량이 전사하자 실세의 승계 문제가 대두되었다. 당연히 항우여야겠지만 회왕의 마음은 유방으로 기울였다.
25살의 젊은 항우는 기질이 거칠어 온건하고 나이도 있는 40세의 유방이 낫지. 하지만 나도 항씨 가문의 힘으로 즉위한터에 노골적으로 의견을 낼 수는 없어.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을 먼저 정복하는 사람을 그곳의 왕으로 삼겠다.
이로써 항우와 유방의 관계는 동료에서 라이벌로 바뀌었다. 항우는 진의 관군을 보이는 대로 족족 무찔러가면서 함양을 향했고 유방은 가급적 전투를 피해가면서 행군했다. 항우가 함양에 닿았을 때는 이미 유방이 한 달 전부터 함양에서 터를 잡고 민심까지 다스려 놓은 상태였다. 화가 난 항우는 홍문에 진을 치고 궁리했다. 한편 유방은 항우의 함양 입성을 저지하려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새 불리는 느끼고 작전을 바꾸었다. 직접 홍문을 찾아가 함양을 바치고 아부하는 거다. 당시 항우의 군대는 정병 40만, 유방의 군대는 오합지졸 10만이었으니 상대가 될 수 없었다. 유방이 그 점을 알아차린 건 당연하지만 문제는 항우도 그랬다는 것이다. 항우의 참모가 권했다.
이참에 유방을 죽이십시오.
하지만 항우는 유방을 라이벌로 여기지 않고 돌려보냈다. 이 홍문의 만남을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는 라이벌에서 적으로 바뀌어 기원전 202년까지 4년 동안 전쟁을 벌였다. 네, 낭독에 이어서 백영규의 감춰진 고독 듣고 오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낭독을 잘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아까 파스타를 좀 느끼하게 먹었더니 이 느끼고를 느끼하다 네. 이렇게 읽었습니다. 죄송해요.
새 분리를 느끼고 작전을 바꿨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네. 새 분리를 느끼하고
그러니까 그 말이 뭔지 알 것 같아. 옛날에 친한 네, 아나운서분이 주스랑 과자를 막 먹다가 이제 네. 생방 뉴스를 하러 갔는데 네. 뉴스입니다 해야 되는데 주스입니다 이래 가지고 끌려 올라가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 그때 아. 많이 웃었는데 제가 똑같은 실수를 범했네요.
네.
네, 내용 보면 진나라가 전국시대를 통일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잖아요. 진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초안전이 벌어지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진나라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네.
진나라가 망해가던 시기입니다.
네.
그 망해가던 시기에 혼란스러운 내전이 이어졌어요. 이런 네. 와중에 새로운 지도자, 강력한 지도자로 등장한 두 장군이 유방과 항우인데
네.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 천하 통일을 두고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은 기원전 206년부터 4년 동안에 걸쳐서 전쟁을 했죠. 사실은 유방이 거의 저 패했어요.
네.
항우가 항상 전쟁을 하면 뭐 백전백승 정도를 올렸는데 진나라의 수도였던 함양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오기만 하면 또다시 군대를 일으키곤 했어요.
네.
항우가 일찍이 수도를 차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방왕에게 넘겨주고 만 건 이때 이미 천하를 장악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항우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초나라의 수도로.
네네.
그때 당시에 중국의 중심은 함양이었는데 즉 진나라의 수도였던 함양이라는 곳을 지키고 있었어야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갔어.
아. 왜?
금이환양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는데요. 아니 사나이가 성공을 하고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은 비단 옷을 입고 밤에 돌아다니는 거랑 무슨 다른 게 있겠냐 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어쨌든 용맹으로는 천하 제일이었는데 항우는 자신감이 너무 지나쳤고
네.
살짝 그 전략적인 면에서 머리가 좀 모자르지 않았나 뭐 이런 느낌도 드네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캐릭터도 많이 달랐나 봐요.
항우는 이때 25살.
아, 어리네요.
엄청 패기가 넘치는 그러네요. 인물이었죠.
네네. 네,
천하 용맹, 천하, 천하의 그 가장 힘이 센 장군이었고, 유방은 40대의 중년.
아, 중년.
산전수전 다 겪은 아저씨.
그런데, 근데 거의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이죠.
그렇죠.
그런 것 같죠.
근데 유방이.
네.
얼마나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넉살이 좋은 사람이냐면
네.
자기가 새가 불리할 때는 항우한테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어머 진짜요?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군요.
자 반디어 문자 사연 많이 올라왔죠?
네 많이 왔습니다.
네. 아 강옥실님이 명로진님 권진영님 안녕하세요.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반디로 들어왔습니다. 저도 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열심히 선전해준 태극전사들에게 박수로 보냅니다 하셨어요.
네. 그리고 주신홍님께서 1-1 참 잘했어요. 대한민국 선수들 수고 많았어요. 알제리전에서는 2-0으로 승리를 하시기를 기대해봅니다 하셨습니다.
윤동숙님은 가나와 평가전에서 4-0으로 져서 암담했는데 가나는 미국하고 경기에서 졌잖아요. 우린 무승부지만 아무튼 매우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팀 잘 싸웠어요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박창영님께서 항우가 대패하고 초나라가 사라졌죠. 고전일기는 라디오 월드컵에서 우승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라디오 월드컵 우승.
우승.
윤주아님 내가 보면 질까봐 안 보고 나중에 골 하는 소리 봤어요. 이근호 병장님 MVP죠.
오, 잘하셨네요. 네.
이근호 선수가 무슨 월급이 13만 얼마라면서요?
오, 진짜요?
네.
그리고 김영사님께서 쉬는 날이라 오늘은 제가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는데요. 어린이집에 걸려있는 7살 큰아이의 꿈을 발견했어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어서 여자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하네요.
이야.
김태연 좀 멋진데? 라고 생각했답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의 꿈을 우리 딸 김태연을 오늘의 MVP로 정하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네.
임승현님 오늘의 경기 무승부라 아쉬웠는데요. 남은 경기 더 힘내셔서 꼭 16강 진출할 수 있도록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러시아를 압박한 수비형 미드필더 한국영 선수를 MVP로 뽑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하셨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자, 본문 내용 돌아가세요. 항우와 유방의 싸움 중에 이 홍문의 연회 사건이 있었는데 홍문이라는 지역에서 앞서 낭독에서도 잠시 등장했는데 홍문의 연회에서 유방이 죽음의 위기를 맞았다가 신하의 기지로 목숨을 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낭독은 홍문의 연회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거럭대전에서 진나라 대장 왕리를 죽이고 장한을 항복시킨 항우는 40만 대군을 거느리고 함곡관으로 진군했다. 그런데 함곡관에 이미 와있던 유방의 군대들이 항우 군대의 입관을 저지했다. 대로한 항우는 군사를 명해 함곡관을 맹공하게 했다. 함곡관을 쉽사리 함락한 항우의 군대는 그 승세를 타서 신풍, 홍문까지 진군해 그곳에다 진을 쳤다. 거기서 유방의 군대가 있는 패상까지는 불과 40리였고 항우는 이튿날 총공격을 실시하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항우의 숙부 항백은 유방의 모사 장량과 친구지간이었다. 항백은 친구 장량의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야밤을 틈타 유방의 진영으로 가서 장량에게 빨리 피신하라고 알려줬다. 장량이 그 말을 전하자 유방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야단났네. 일을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항백을 불러 도와달라고 해야지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대로 항우에게 사정해 우리를 용서하게 해야지요. 이에 유방은 급히 주안상을 차리고 항백을 불러 극진히 대접했다.
내 딸과 항백의 아들을 혼인시켜 사돈을 맺는 건 어떠오?
내일 아침 일찍 항우를 찾아와 좋은 말로 사죄를 하시오. 그러면 내가 곁에서 도와드리리다. 이튿날 아침 유방은 장량과 번쾌 그리고 군사 100명을 데리고 항우를 만나러 홍문으로 갔다. 항우를 보자 유방은 무척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저와 장군은 함께 진나라를 치기로 하고 함량으로 진군했는데 장군은 북쪽으로 진군하고 저는 남쪽으로 진군하였지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제가 먼저 관중으로 들어와 함량을 함락하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장군을 뵙게 되었으니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어떤 소인배들이 장군과 저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장군께서는 그자들의 말을 듣지 마시길 바라옵니다.
성미가 고든 항우는 유방의 가련한 상을 보자 노기가 가뭇없이 사라졌다.
즉시 연회를 차려라. 장군도 한잔 드시지요.
항우의 태도는 점차 화해롭게 변해갔다. 연회석에서 항우의 모사 범증이 항우에게 눈짓을 하며 옥술잔을 자꾸 가슴 앞으로 들어보였다. 어서 유방을 죽여 없애라는 재촉이었다. 그러나 항우는 본체만치하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다급해진 범증은 구실을 대해서 밖으로 나와서는 항우의 사촌 형인 항장을 찾아서 당부했다.
항우는 마음이 너무 묻어내서 안 되겠네. 임자가 술상 앞으로 가서 유방한테 술을 권하고 흥이 돕는다고 칼춤을 추다가 기회를 봐서 한 칼에 베어버리게.
그런데 항장이 칼춤을 추는 것을 본 항백은 자칫하다가는 자신과 사돈을 맺은 유방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았다.
칼춤이란 둘이 주어야 멋이지. 혼자 주는 법이 어디 있나.
그러면서 칼을 뽑아들고 나아가 칼춤을 추면서 유방을 보호했다. 일이 그렇게 되니 항장은 손을 쓸래야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사태가 위태로워지자 유방의 모사 장량은 기회를 엿봐 밖으로 빠져나와서 번개를 불렀다.
큰일 났소. 지금 연회 속에서 항장이 칼춤을 추고 있어. 칼끝이 폐공을 겨누곤 하는데 자칫하면 큰일이 나겠소.
뭐요? 그자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오. 내가 들어가 버리다.
보검과 방패를 들고 달려간 번개는 앞을 가로막는 문지기들을 밀쳐버리고 노기 중천의 군막 안으로 들어갔다. 얼굴에 노기를 띤 시커먼 사람 하나가 느닷없이 연회석으로 뛰어들자 항우는 급히 검을 쥐며 외쳤다.
이놈, 넌 누구냐?
장량이 급히 나섰다. 폐공의 차부인 번개입니다. 시간이 지체돼서 배가 고파 그러는 것 같사옵니다. 항우는 번개의 웅장한 모습을 보고 찬탄을 했다.
과연 대단한 장사로군. 그에게 술 한 대와 돼지다리 하나를 상으로 내줘라.
술 한 대를 단숨에 들이키는 번개를 지켜보고 있던 항우는 그 호걸스러운 모습이 더욱 마음에 들어 물었다.
술을 더 마시겠는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술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더 주면 더 먹겠습니다. 애당초 회왕께서 뭐라고 약조를 하셨습니까? 먼저 함양을 점령하는 사람을 그곳에 왕으로 세운다고 하였지요. 그러다 폐공께서 먼저 함양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폐공은 창고들을 봉해놓고 군대는 함양에서 나와 폐상을 주둔시키고 대왕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공이 많은 폐공께 상을 내드리지 못할 망정 이간을 일삼는 소인배들의 말을 듣고 폐공을 죽이려고 하시다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나라 왕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답변이 궁색해진 항우는 그를 불러 장량 곁에다 앉혔다. 그 사이에 정신을 차린 유방은 볼일을 본다며 그 자리를 빠져나갔으며 장량과 번개도 따라 나갔다. 유방은 그 기회에 자신의 군용으로 몰래 돌아가고 싶었지만 작별 인사도 없이 간다는 것이 예의 범절에 어긋나는 것 같아 망설였다. 그것을 본 번개가 발을 동동 굴렸다.
천하를 도모하는 사람이 그 잘난 예의에 발목이 잡힌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는 도마 위에 오른 고기가 되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인데 예의가 다 무엇입니까? 지금 그런 것을 따질 경황이 아닙니다. 어서 가십시다. 안 가시면 큰일 나십니다.
유방이 빠져나간 후 장량은 한참 동안 있다가 유방이 군영에 도착했을 때쯤에 항우의 군막 안으로 들어가 사과를 했다. 폐공은 원래 주량이 적은데다 오늘 과음을 해서 미처 대왕님께 작별 인사도 못 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폐공께서 대왕님께 드리는 한 쌍의 백벽이고 이것은 범증께 드리는 옥술잔이옵니다. 백벽을 받은 항우는 아무 말이 없는데 범증은 성이 나서 옥술잔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보검을 내리치며 산산조각을 냈다.
이 정말 큰일을 못할 사람이야. 저런 사람을 도와주는 내가 부질이 없지. 에휴, 항왕의 천하를 아슬자는 저 유방뿐이거늘 우리는 장차 유방의 포로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홍문의 연회는 이렇게 초안전쟁의 서막을 열어놓았다. 이 이야기에서 유래한 홍문연은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 벌이는 연회석을 일컫는 말이다. 또한 항장이 칼춤을 추는 의도는 폐공을 해치려는 데에 있다는 뜻인 항장 건무 의지의 폐공이라는 선구도 여기서 비롯됐다.
김신우의 귀걸이사 듣고 오셨습니다. 신하들도 관계가 좀 복잡하네요. 항우의 신하이면서 유방과 사돈이 되려고 했던 항백도 있었고 이건 항우 입장에서 보면 좀 배신이 아닌가요?
배신이죠.
배반 배신이죠.
배신이야.
배신이야.
아니 그리고 적을 물리치러 다음날 가는데 그 전날 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 이건 잘못된 거지.
네, 유방은 벙케의 기지로 위기에서 탈출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항우 입장에서는 라이벌을 제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였는데 왜 유방을 순순히 보내줬을까? 보내준 게 아니라 놓친 걸까요?
항우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초나라 왕족, 아니 그러니까 초나라의 귀족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초나라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고 이 대대로 항씨 집안이 초나라에서 정말 굉장히 난다긴다는 집안이었어요.
네.
근데 유방은 원래 그 폐연이라는 작은 마을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노동자 출신이야.
아.
노동자들을 이끌고 있었던 그 뭐 그 노동자들의 그 십장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항우가 보기에 유방은 찌질이야.
찌찌버거야?
네. 네. 그래서 네. 내가 저런 사람하고 대결한다는 것 자체가 창피한 거야.
아.
그래가지고 굳이 걔가 나한테 무릎 꿇고 와서 형님이라고 하는데 40살 네. 먹은 중늙은이가 25살 젊은이한테 형님이라고 하면서 네. 살려주세요. 제가 먼저 거기 가서 그렇게 했던 거는 형님이 오는 자리를 맡아놓기 위해서 길을 닦아놓은 것뿐이에요. 저런 사람을 굳이 내가 죽여야 돼?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 갖고 있었어요. 범중이 계속 죽이라고 신호를 보냈는데도 됐어. 나는 그냥 손에 피 묻히기 싫어. 제가 뭐 나한테 어떻게 덤벼봐요. 얼마나 덤비겠나. 네, 나는 젠틀맨이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말춤추면서 젠틀맨 네, 한
젠틀맨.
거죠. 네, 그런 거예요.
지금 EBS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얘기 저 로고 나갈 때 했는데 한마디로 이 항우의 인생은 말이죠.
네.
싸이가 다 불렀다고 보면 돼요.
그래요? 네. 젠틀맨?
왜냐면 처음엔 잘 나갔잖아요.
네네. 네,
강남 스타일로 다 네. 귀족스럽게 아 유방 용서해 주자. 젠틀맨처럼 가자.
네.
그러다가 이제 술 마시고 행오버 되는 거죠.
아, 항우. 어떻게 그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퀴즈 내주세요. 네. 퀴즈.
오늘 퀴즈 드리겠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으로 사방이 적에게 포위당하여 고립되어 있거나 공경에 처한 상태를 비유로 하는 말을 말로 사용되는 고사성어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사면초가, 2번 정원초가,
3번 체중초가.
아, 헛웃음 나오네요.
4번 사면 안 돼.
아, 사면 안 돼까지 네. 예, 거저 드리는 그 드리는 문제네요.
강옥실님, 깨끗하고 안전한 우리 아파트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동의 경비 아저씨를 오늘의 MVP로 추천합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맞아주시는 마음씨 고운 경비 아저씨 고맙게 생각해요 하셨고요.
네, 신미경님, 오늘의 MVP는 차범근 해설위원이죠. 그분의 열정적인 해설에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0056님, 고급진 방송 감사 감사. 덕분에 제가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하셨고요.
4346님, 제가 MVP입니다. 아, 5남매 맞사이로서 처제 2명, 처남 2명 15년 같이 살면서 오늘 적금 타게 했음.
네.
우와.
잘하셨고요.
잘하셨네요.
0227님, 오늘의 MVP는 월드컵 해설자님들이요. 한 방송사만 보는 게 아니라 공중파 3사 다 봤어요 하셨네요.
네. 9437님, 저는 금연 10년 담배값을 모아서 오늘 5천만 원 적금 탔어요. 우와. 제가 MVP입니다. 어우, 너무 잘하셨네요.
자, 제 개인적인 MVP는 오늘 생후 300일 된 저의 딸입니다.
아.
태어날 때부터 너무 약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다가 제게 와줬는데 그 후에도 쭉 잔병치레 많다가 지난주에 수족구에 걸려서 열이 40도가 돼서 아이고. 응급실 또 다녀왔네요. 제게 많은 웃음을 주는 이쁜 딸내미 3천일, 3만일 지나도 늘 제 인생 최고의 MVP일 거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전미애님.
네.
이게 잔병치레가 많으면 또 나중에 굉장히 건강해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박소영님께서 지구가 아프면 우리도 아프게 된다며 길거리에 떨어진 휴지를 스스로 주워버리는 자연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실천하는 5살 우리 꼬맹이 MVP 주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항우와 유방 얘기로 들어가죠.
이제 후보자 경쟁 구도에서 유방이 양보를 해서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네.
항우는 자신을 패왕이라고 칭하는데요. 그러면 천하는 결국 항우가 제패하게 되는 걸까요?
전략의 승리. 유방의 양보로 대권 단일 후보가 된 항우는 서초를 건국하고 스스로 패왕이라 칭했다. 항우를 초패왕이라 부르는 건 이 때문이다. 그리고 2위 후보와의 격차를 더 멀리하기 위해 유방을 중원변방의 한중왕으로 봉했다. 유방이 한나라의 건국자가 되는 건 이 때문이다. 결국 이 터무니없는 분봉이 추한전의 도화선이 되었다. 먼저 도발한 건 유방이었다. 유방의 오른팔 한신은 함양을 기습하여 순식간에 정복했다. 당시 항우는 진의 멸망 후 전국시대 제후국의 후예를 자처하며 반군을 일으켜 각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을 무찌르는 데 골몰해 있었다. 불의의 기습을 당해 기선을 빼앗겼지만 항우가 말머리를 돌리자 금세 전세는 역전되었다. 항군의 항우의 초군에게 역전 연패를 하며 밀려났다. 유방 자신도 적군에 포위되어 죽을 뻔한 고비를 두 차례나 넘기니 홍문의 만남까지 합치면 벌써 네 번째 사는 목숨이었다. 유방을 구해준 건 병력이 아니라 전력이었다. 항군의 주력은 진나래 때 설치한 곡식창고인 오창을 점령하고 초군과 공방전을 벌이며 대치했다. 당시 양군의 간격은 불과 200보였다고 한다. 수비는 밀집이고 공격은 기습이다. 모든 군대를 중앙군으로 편성한 항우에 비해 유방에게는 각지에 흩어진 소규모 지원군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초군의 옆과 뒤에서 게릴라전을 펼쳤다. 점차 형세는 역전의 기미를 보였다. 항우가 간절히 바라는 건 정면 승부. 그러나 유방은 좀처럼 응해주지 않았다. 그렇게 맞서기를 수개월, 마침내 항우는 유방에게 제안했다.
홍구강의 동쪽을 초나라로, 서쪽을 한나라로 하는 조건으로 휴전을 하자.
좋다.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이후에 중국 역사에서도 남북조 시대는 등장하지만 동서조 시대는 없었다. 유방은 휴전협정을 일방적으로 깨고 다시 기습을 가했다. 오랜 지구전으로 기력을 탕진한 초군은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 기원전 202년 해하에서 항군의 사면초가 속에 포위된 항우는 역발산 기계새를 부르고 자결했다.
역발산 기계새, 시불리해 추불서, 추불서해 간해하, 우해 우해 내약하.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운 또한 세상을 덮을 만하나 때와 운이 불리하니 추 또한 달리지 못하는구나. 추가 달리지 못하니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우여 우여 그대를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단 한 번의 패배로 해하에서 항우는 수십 명밖에 남지 않은 부하들에게 쓰라린 심금을 토로했다.
내가 오늘날까지 8년 동안 70여 차례의 전투를 치렀건만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주위의 승자가 영원한 승자라는 말은 바로 이런 걸 가리키는 것이리라. 사실 출발점에서는 라이벌이라고도 할 수 없었다. 항우는 존경받는 초나라 왕족이요 용맹과 기백이 하늘을 찌를 듯한 장군이지만 유방은 보잘것없는 관리였던 처지에다 전쟁 경험도 거의 없었다. 또한 항우의 군대는 무기를 제대로 갖추고 정식 훈련을 거친 군사들이었지만 유방의 군대는 토목공사장에서 도망친 농민들이었다. 그러나 그런 신분 차이는 전략의 차이로 직결되었다.
감히 유방이 나를? 전통의 제후국인 초나라가 초나라를 제통이라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그러면서 항우는 부하들에게 제대로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평민 출신이지만 다른 유방은 평민 출신이지만 유방은 참모들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였으며 부하들에게 수시로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다.
너희들에게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실제로 항우를 해하로 포위할 수 있게 된 데는
항우를 포위하면 한신과 팽월에게 영지를 분봉하겠다.
이 약속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 일찍이 항우가 이인자 유방에게 한중의 영지를 분봉하여 불만을 산 것과는 큰 차이다. 그렇게 본다면 보잘것없는 신분과 능력이 오히려 유방의 승인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대중의 인기는 아무래도 영웅을 향하는 법이어서 오늘날의 한족까지도 한나라의 유방보다는 비운의 영웅 초패왕을 아쉬워하며 경극의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또한 지구전과 유격정이 어우러진 초안전의 성격은 오늘날 장기판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네, 결국 초안전의 결과는 노련한 중년 유방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네. 유방이 썼던 사면초가의 작전, 요거 어떤 내용인가요?
자,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
네.
초나라 군사들을 한 나라가 둘러쌉니다, 일단.
네.
포위를 해요.
포위를 해요.
얘네들 이제 오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 남아있는 군사들을 다 물리치려면 또 한 나라도 피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죽기 살기로 네. 싸움을 하면은. 그래서 이 한나라의 모사꾼인 장량이 꾀를 냅니다. 뭐냐면 이 한나라 군대에도 초나라 출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초나라 군사들, 옛날에 초나라 출신이었던 사람들에게 사면을 초나라를 포위를 하고
네.
초나라의 민요를 부르게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초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전쟁터에서 많이 듣던 노래가 들려온단 말이에요.
네네.
그 노래 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고향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
여기는 지금 전쟁터인데 고향은 저 멀리 있어.
네.
이거 어떻게 되겠어? 하룻밤 사이에 70%가 다 도망을 가요.
어머, 그래요? 네.
야, 우리 고향으로 가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그러니까 막 조용필 노래 이런 거 들려주는 거예요.
참 네? 심리적으로
외국에 가서 그런 노래 들으면은
그러니까
참 울컥하잖아요.
울컥하죠. 아.
그래서 거기서 이미 진 거예요, 심리전에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항우가 마지막으로 이제 끝났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항우가 자결하기 전에 불렀던 노래 역발상 기계새, 이것도 유명한 구절이죠?
그렇죠. 네. 세상을 덮을, 그러니까 힘은 세상을 덮을 만하고 정말 그 기운은 산을 옮길 만한데
네.
말, 이 추가 말이거든요. 말도 움직이지 않는구나. 왜? 얘도 이제 끝을 안 거죠. 그때 그 옆에는 우미인이 있었어요.
우미?
항우의 저 부인이죠.
아.
옛날에는 전쟁할 때 다 부인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아, 그래요?
예. 진짜요.
오.
그래서 그때 부인이 있었는데, 우여, 우여, 당신을 어쩌면 좋겠어. 하니까 이 우미인도 끝이라는 걸 알고 옆방으로 가서 먼저 목을 메고 자결합니다. 그래서 항우가 그 영웅이 울면서 당신이 이렇게 갔으니까 나도 가야지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남은 군사들을 데리고 쫓기고 쫓기고 쫓기다가 결국에는 어느 강가에서 자결을 하게 되죠.
아이고,
이때 그렇구나. 헤어지면서 이 항우하고 우민하고 헤어지는 이 장면이 바로 경국으로 경극.
아,
지금까지 남아있는 네네. 패왕별이.
아, 그래요?
패왕이 항우고 이별한다 이런 얘기예요. 패왕별이. 그래서 그때의 그 이 스토리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중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경극이 되잖아요.
아,
아시죠? 그거 항우가 부르는 노래.
그렇죠.
우야 우야
맞아.
어이, 당신은 어찌하니 이거 그거잖아.
개인기가 있으시네. 우야. 예, 맞아요.
전직 배우.
패왕별이가 여기서 나온 거구나.
예, 그때 항우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날씨랜다.
오늘 날씨 좋더라고요.
나이가 31살.
아, 31살. 한창 예. 젊을 때인데 안타깝긴 하죠.
예, 그렇죠.
그런데 유방이 천하를 제패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한신을 등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한신 얘기도요. 이거 하늘에 가는 얘기예요. 한신이
궁금하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야.
네.
그런데 그렇게 이쁘게 생겼었대.
한신이.
꽃미남이야, 한신이.
오, 만나보고 네. 싶어요.
원빈과라고 할 수 있어요. 원빈이나 뭐 김수연과인데.
네네.
요 한신과 관련된 이야기는 바로 저 유명한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바로 한신을 죽입니다.
왜 죽여? 나 주지.
한신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군사를 네. 몰고 나가면 진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나라를 건국하는데 큰 공을 세웠는데 한신을 놔두면은
네.
나라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기가 있었어, 한신이.
아, 인기가 있구나.
그래서 모반을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죽였는데 이때 한신이 불에 그 가마솥에 끓는 물 속에 그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때 끌려가면서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어떤 얘기요?
사냥이 끝나니 사냥개를 삼는구나. 예, 토사구팽.
아, 이게 그런 토사구팽. 얘기예요. 예.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흥분했나?
근데 너무 재밌었어.
오야!
아, 진짜 오늘
권진영의 고전일기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일기 6월 18일 수요일 제목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 힘만 세다고 싸움에 다 이기는 건 아니다 젊고 용맹했지만 덕이 부족했던 20대의 항우와 힘은 좀 빠졌겠지만 덕이 있었던 40대의 유방 처음 이 둘의 싸움이 시작될 때는 나이도 있는데 유방이 밀리지 않을까 싶었다 그런데 역시 나이는 그냥 먹는 게 아니구나 싶었다 수많은 전쟁과 인생을 걸어오면서 싸운 것들, 그 내공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다. 어른들이 그러신다.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어렸을 때는 말 듣게 하려고 좋아하지도 않는 떡을 미끼로 사용하시나 보다 했는데 내가 나이를 먹어보니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똑같은 후회 속에 있지 않나. 엄마 말 잘 들을 걸. 그렇다. 엄마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덕이 있었던 유방 곁에 뛰어난 벙케나 한신 같은 인재들이 있었던 것 같이 나도 덕을 많이 쌓아서 내 곁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앞으로 장기 둘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 둘 때는 한나라 해야지. 가만히 있어봐. 한나라 장기 알이 빨간색이었나? 아니 초록색. 아니 빨간색이 맞지?
고지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60년 전통의 악기 전문점 세고비아에서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디를,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카페 니토에서 하우스 브랜딩 원두를, 청호에서 유기농 선식을, 디박스 그룹에서 손소독제 포켓제를 드립니다.
도서출판 풀빛에서 인간의 역사를 바꾼 전쟁 이야기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연극 현자나탄과 뮤지컬 블러드 브라더스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오늘의 퀴즈 정답. 유방이 항우에게 쓴 작전 사면초가죠.
정원초가 아니었군요.
네, 체중초가도 아니고요.
네, 자, 선물 받으실 분 받으실 분.
조선영님, 제가 퀴즈에서 떨어지면 저를 이곳에서 추방시키고 당첨되면 한턱 쏘라 합니다. 조선영님 당첨되셨고요.
네,
떡 쏘셔야 되겠네요.
서선주님, 고전읽기를 통해서 조상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퀴즈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김지연님 맞춰주셨네요. 오늘 방송 처음 들었는데 어려운 고전을 너무 쉽게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네요. 고전도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뿌듯합니다.
명로진이에요. 네, 그리고 0056님 1번 맞춰주셨고 두 분 때문에 오후 4시가 즐겁고 유쾌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1921님 4410님도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자는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 조이 프렌즈가 부르는 우리가 있잖아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전읽기 명로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